하나님 아버지, 파릇파릇 올라온 새싹들의 마음이 상쾌하던 초봄을 지나서 이젠 화려한 꽃들이 저마다 자신의 빛깔을 마음껏 뽐내는 봄 한복판으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시선을 어디 두어도 풍성한 생명의 기운이 눈에 가득 담기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오묘한 손길과 그 세밀한 살피심에 마음 따뜻한 봄볕이 이 아침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며드는 듯 합니다. 이렇듯 제 때를 찾아 주저함 없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자연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피조물인 우리 자신은 얼마나 나의 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 아침 새롭게 펼쳐주신 마음의 도화지 위에 그리는 그 첫 그림은 우리 애초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좌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온은 봄이지만 아직 상황과 마음이 늦겨울을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만연한 감염병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살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격리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도 기침이 그치지 않아 공중석상에 참여하기 미안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이 중증으로 이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례식장마다 빈소가 부족하고 국화 수급이 어려울 정도로 장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부디 이 바이러스의 기세가 더욱 수그러 들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일상이, 특별히 신앙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간절함으로 예배당에 나와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깊은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여전도회 연합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1여전도회부터 7여전도회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별로 구성된 믿음의 여전도회가 한 달에 한 번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서로의 사역을 격려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가정에서도 안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섬김의 현장마다 하지 않고 지켜내는 귀한 여전도회 회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변화로 교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한정되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그 사역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 세례 교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기대하며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룩한 결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세례식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례받을 때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이 세례받는 모습 보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건강한 몸과 재정을 준비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피로회복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일 4월 10일에 그동안 준비했던 헌혈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소아암 환자를 위해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가능한 많은 분들이 헌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일 모든 진행 상황이 순조롭게 이어지게 하시고 안전하고도 은혜로운 공동체의 경험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 희망 없이 하루하루 고통에 지쳐 쓰러져 있는 어린 생명들과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에 깃든 사랑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 붙잡고 병상에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권사님 어머니께서 퇴퇴골 골절상을 입으신 지 열흘이나 되었는데도 폐렴 증상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면회도 금지되어 가족들이 안타까워합니다. 폐렴 증상이 속히 나아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통받는 골절상의 치료도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후 격리 기간을 끝내고 나서도 증상이 여전히 심해 입원 중인 구순의 노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계속 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어머님 곁을 지키지도 못한 채로 병원 통보만을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님, 권사님의 호흡을 끝까지 편안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권사님에게 주님께서 보혈 흘리신 그 손으로 그 손길로 만져주시고 아픔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늘의 평화, 그 평안을 권사님의 마음에 가득 담아 주시옵소서.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는 성도의 삶을 간구하며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구절구절마다 들려지는 역사가, 그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예, 이제 모든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피하여 나와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들을 버리고 지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간 영토를 벗어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압살롬의 군사들을 무찌르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이 아직 완전하게 갖추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조금 그 의미를 두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제 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별히 지금 다윗을 지금 적대하면서 압살롬의 편에 붙었던 그런 그 민족들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유다는 유다 지파를 말하는데 특별히 다윗을 이제 그 배출한 그 바로 그 가문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따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지금 그 국민들 전체 그 지파를 전체적으로 통칭합니다. 대부분의 지파들이 지금 다윗을 적대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와 더불어서 베냐민 지파까지 그러니까 한 11개 지파가 모두 지금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다윗 왕이 지금 이제 피신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가드 사람이라든지 또는 암몬족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이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군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전쟁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고 모두가 흩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도망간 다음에 서로 지파들 대표들이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이제 다투는 장면인데 서로 쟁론하는 그런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변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다투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 것이어서 서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9절과 10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다윗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고 또 나쁜 평가도 함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낸 사람은 그리고 안정되게 이 땅을 영토로 확보한 사람은 다윗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었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다윗에 대한 치적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는 다윗은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을 피하여서 이 땅을 떠난 사람이다. 이건 이제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겠죠. 떠난 사람이다. 우리를 버렸다. 우리 민족을 버렸다. 라고 하는 그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우리가 붙지 않았느냐, 압살롬에게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적대적인 거죠. 자, 우리가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선택한 것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반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론은, 그런데 그 압살롬은 지금 죽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반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다윗 왕을 이제 우리의 왕으로 다시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논쟁거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압살롬을 지금 지지했었고 압살롬을 세웠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지금 고민거리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뭐 요즘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그 두 쪽으로 많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사상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열이 되어 있어서 절반절반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나눠져 있다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지하던 분이 지금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상대편을 내가 인정할 거냐? 쉽지 않겠죠. 이 다윗도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걸 지금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지금 다윗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자, 그러자 다윗이 이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제 그를 불러서 하나의 메신저의 역할을 주지요. 그리고 유다 장로들에게 지금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유다 장로들이라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칭하고 있는 백성들과는 좀 다르게 유다 지파에 소속된 그 자기 지파입니다. 자기 지파에서부터 먼저 지금 리더십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유다 지파로부터도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도 이렇게 왕궁으로 모시자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너희 유다 사람들 우리 친족 아니냐, 우리 같은 민족인데 너희가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나름의 어떤 하나의 그 정치적인 하나의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그를 스스로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다시 모셔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걸 가지고 서로 다른 왕을 세울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내 족속이 아닌 내 혈육이 아니냐, 유다민족은 유다지파는 너희가 빨리 먼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설득을 다윗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상당히 그 국면이 어려웠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는데요. 아마사라는 사람은 물론 자기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이긴 했지만 누구의 편에 섰던 장군입니까? 앞서 잠깐 이름이 나왔었죠. 압살롬이 이 아마사를 자신 군대의 장군으로 세웠던 적군입니다. 압살롬 군대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다윗 편에는 요압과 또 형제들이, 스루아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둘이 물론 서로가 다 같은 가문이었지만 서로 싸우게 된 유다 지파끼리 싸웠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유다 안에서 싸웠기 때문에 유다 지파 안에서도 먼저 화합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군의, 당시로서는 반역군의 수장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은 지금 회유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압 자리에 너를 넣겠다. 그만큼 지금 아주 큰 결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요압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윗 왕을 구하고 또 지켜낸 요압과 그의 형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어떤 정권, 그러니까 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아마사에게까지 손을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화해의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유다 사람들과의 먼저 하나가 되는 먼저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의 마음이 먼저 이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자, 이거 사실은 주어가 다윗 왕이었고요. 다윗 왕이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 자신의 돌아올 길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조금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지파의 왕이었던, 자신의 지파가 세웠던 왕, 이 다윗 왕을 다시 불러들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왕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모든 지파는 다 흩어졌어요. 자,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맞을 것이냐, 그대로 아니면 우리가 지지했던 압살롬을 이미 죽었으니까 또 다른 왕을 세울 거냐, 이 고민이 지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족속은 이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또 다른 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남유다라고 하는 제국,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왜 두 지파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남유다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지파가 덧붙여졌죠. 그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열 지파가 이제 이 북에 이스라엘을 나중에 형성하게 되고, 남유다 지역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제 함께 이제 남유다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16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16절 읽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려올 때에, 17절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여기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므이라는 이름과 시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시바는 므비보셋의 종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므비보셋을 모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떠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막 도피하고 있는 그 왕을 영접했던 사람이죠. 나름대로 그래서 므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왕으로부터 건네받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이제 왕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마중을 나오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라고 하는 바후림에 있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막 도망을 갈 때 저주를 하면서 쫓아가면서 피를 흘린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흙을 뿌리면서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다윗이 그때 죽이자고 할 때, 그 아마샤가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이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놓아두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한 사람의 어떤 하나의 1인 시위처럼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시므이가 급히 이제 나옵니다. 18절 읽습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예, 시므이가 왕이 건너올 때 배를 타고 올 수 있도록 배를 가지고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요단강까지 건너갔겠습니까? 건너가서 마중을 하는 거죠. 그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1,000명 그리고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지금 다윗 왕을 이제 왕으로 다시 모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다윗 왕 앞에서 저주했던 것을 지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예, 요셉의 가문이죠.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이 두 지파 중에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지금 아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함께 가게 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이때 스루아의 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세가 장군이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할 만한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스루아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이미 그런 저주의 말을 할 때에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비세는.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제 왕이 되어서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는 도망자 입장이고 이제는 왕으로 다시 돌아가는 입장입니다. 힘이 실려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세는 역시 죽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입장은 다릅니다. 22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예. 이 스루야의 아들을 향하여서 네가 어떻게 나와 원수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그 주석서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나와요. 과격성 때문에 아비세의 과격성 때문에 또는 요압의 과격성 때문에 충성의 행위가 그들의 충성의 행위가 다윗과 결과적으로 적대하는 행위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사실 지금 요압과 아비세의 모습은 정말 열정적인 충성이죠. 열정적인 충성입니다. 그리고 적은 죽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처단해야 되고 깔끔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압살롬도 죽여야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장군으로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이 도리어 모든 것들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왕의 큰 나라를 보다 더 안정된 기반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과격성이죠. 그래서 지금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어쩌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야기 22절을 보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 왕은 다르다는 겁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가야 되는 지도자죠. 그래서 내가 지금 왕이다. 내가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 치리하고 함께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라고 그런 입장이죠. 도리어 그것이 아비세의 입장은 도리어 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21절과 2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서 함께 있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힘이 생겼을 때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받아들인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베냐민 지파를 포용하게 되는 베냐민 지파를 유다로 복속시키는 그와 같은 큰 하나의 결단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제 나중이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유다에는 베냐민이 함께하게 되는 이제 이런 하나의 특별한 하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공의를 지키고 또 정의를 지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또 받아주고 또 포용하고 하는 이런 과정도 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로서 많은 것들을 또 다윗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데, 자신에게 앞에 와서, 물론 이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만은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조차도 받아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또 큰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도 다시 배워가게 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